우리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며 우리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타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이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이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그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없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과 서원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swear, 뭐 서약하다, 맹세하다, 그 다음에 oath, 즉 서약, 맹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이 서약과 맹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서약과 맹세 또는 서원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나 맹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아도 다 서약과 맹세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신앙 고백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과 맹세죠. 그러나 그런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과 맹세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이런 율법의 지침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따로 맹세나 서약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따로 맹세나 서약을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삶이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서약이 되어 기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이러한 삶이 깨지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서약과 맹세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과 맹세 자체도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지키게 하셨지만 서약과 맹세 자체도 많이 변질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늘이나 성전에 맹세하고 서약한 것은 지켜도 되고 다른 것에서 서약한 것은 서약하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풍조까지 생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뿐 아니라 이러한 서약이나 맹세를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는 방편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서약하고 맹세한 대로 반드시 행할 테니 내가 이런저런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모습까지 생겨나죠. 이러한 잘못된 맹세는 다 거짓 종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서약과 맹세가 이렇게 변질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러한 죄악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어느 것에도 서약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예 서약을 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서는 서약이나 맹세를 하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서는 서원이나 맹세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서원이나 맹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뭘 알려주시는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구약의 옛사람에게 주었던 율법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현실처럼 따로 맹세나 서약이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왜? 천국에서 천국 백성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 등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서약과 맹세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은 아무 곳에도 맹세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천국의 현실을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서약과 맹세라는 규례를 주심으로써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 서약과 맹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서약과 맹세가 되어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내용으로 이걸 주셨는데, 그것이 많이 이제 타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민수기 30장의 그 배경이 뭐죠?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배경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맹세와 서원을 하면서 나를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왕국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히 서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 어떻게 서원과 맹세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왜 이런 규례를 주실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서약과 맹세도 사실은 남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남자가 주관해요. 아버지와 남편. 그렇지만 여자에 대한 서약과 맹세를 하지 말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서원과 맹세가 어떻게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의 서약에 관한 내용이 민수기의 흐름과 좀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2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8장과 29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그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서원제라는 게 나오죠.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원이라는 것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제사, 예배의 삶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민수기 27장에 가면 어떤 지침이 나오죠? 우리 배웠어요. 집안에 남자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 여자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지침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들도 기업을 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서원을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구약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별도 그냥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오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서약과 맹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약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약을 했든 저기에 맹세를 했든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를 죄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2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맹세한 것을 어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려고 거짓 맹세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그 예배가 타락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고 그 이스라엘의 죄에 따라서 언약 저주의 심판을 내리실 때 보면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서약과 맹세의 삶에 대한 것을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것. 또는 거짓 맹세를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언약 축복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깼기 때문에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것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언약 축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항상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맹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 서약하고 맹세한 것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즉, 구원 역사는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한 것을 깨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원 역사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도 서원과 맹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맹세와 서약에 관한 구원 역사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죠?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선포가 돼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순종할 것을 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순종할 거라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그 맹세한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맹세한 것을 얼마 가지 못해서 깹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저들이 나를 불순종하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도 맹세하셨죠. 결국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맹세를 깼기 때문에 1세들이 광야에서 다 망합니다. 그 중심에도 이 맹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돼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족속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정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의 이름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었어요.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강하여서 막 온 다른 민족들을 쳐부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들이 나아가서 야 우리는 가나안 거민이 아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자들이고 우리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라 우리는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제 둘이 화친을 맺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우리가 이 기브온 거민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절대로 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런데 3일 후에 그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진멸해야 할 그런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아무리 속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지 않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정복 때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참 희한한 구원 역사를 보게 돼요. 즉 하나님 백성들과 이방 민족 사이의 맹세에도 누가 함께 하시고 누구 앞에서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기 때문에 그 맹세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는데 그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 그들이 성전 짓고 이럴 때 종들로 쓰여져요. 하나님 백성 중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기쁘신 뜻도 이런 맹세가 온 맹세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런 맹세만이 아니라 백성들 간의 맹세, 사람들끼리의 맹세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예배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관계가 또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예배의 범위가 하나님과 그뿐 아니라 이웃과도 올바로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즉 깨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마음을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보면 그 제어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한다는 뜻은 여기 원어적으로는 속박하다, 묵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그 서약에 너희 마음까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저 입술의 서약이 아니라 마음의 서약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 되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 예배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 것을 기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들의 삶이죠.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기쁘게 자원하여 그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게 하신 마음을 합하여 서원하게 하신 한 예를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어요. 어떤 거가 있었죠?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있죠. 나시린의 서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자원해서 이거는 억지로 뭐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서원을 할 수 있게 하셨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됐죠?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자원에서 하는 그런 서원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서원을 보면 누구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냐면 제사장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머리도 깎지 않고 왜 그랬잖아요. 독주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를 따로 구별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백성들도 자원해서 제사장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한 여인도 있었죠. 누구였죠? 우리가 요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예, 우리 사무엘의 엄마 한나였습니다. 한나.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바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는 자신이 맹세한 대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누구에게로 보내죠? 엘리 제사장으로 보내서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 집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 이렇게 뭐 말도 없는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이 서원과 맹세를 중심으로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구절이 많아요. 뭐 신명기, 전도서, 민수기, 시편, 잠언 뭐 다 찾을 수도 없어요. 사사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서원과 맹세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이 이웃에게든지 하나님에게 한 것든지 서원한 것은 더디게 하지 말고 신속히 갚아라. 서원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리고 서원한 것을 취소하지 말라. 거짓 서원을 하지 말라. 성급하게 서원하지 말라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때에 이 서약과 맹세도 함께 타락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 계속해서 사사의 경우에도 그 타락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서약을 했던 모습이 나와요. 이 악한 서약을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사사 중에? 생각나세요? 사사기 11장에 가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 어떤 이 맹세를 했죠? 이 암몬 족속들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쳐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네? 뭐라고 맹세를 했죠? 누구든지 자기 집문에서 나와서 처음 영접하는 자,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악한 맹세였어요.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죠. 이 암몬 족속 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나도 좀 살려주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내가 바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바치길 원하시나요? 이 옛날에 아브라함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이 맹세는 함부로 한 맹세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을 위한 악한 맹세였죠.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이 나와서 이 입다를 영접했나요? 네. 34절, 사사기 11장 34절, 35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거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가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라. 결국에 자기 악한 맹세로 인해서 입다가 딸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 역사가 이 맹세와 서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원과 맹세의 규례에 따로 여자들의 서원과 맹세에 대한 지침을 주신다는 거죠.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맹세를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데 좀 상세한 지침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지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주세요. 첫 번째는 3절에서 5절에 먼저 3절을 보시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무슨 뜻이냐면 부모 밑에서 혼인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의 지침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린 시집까지 않은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경우에는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집까지 않은 여자의 서원을 누가 판단하고 책임을 진다는 소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6절을 보시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즉, 결혼하기 전에 경솔히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하고 나서 남편을 맞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두게 된 그런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혼 전에 아비 밑에서 한 서약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경우의 여인. 이 경우에는 누가 이 서약을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 더 이상 아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남편이 그 아내 된 자의 서약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서약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행해야 한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경솔하게 말했던 그 예전에 시집 오기 전에 한 서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약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옮겨가요? 아비에게서 남편으로 옮겨갑니다. 남편이 그 서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의 경우는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먼저 보시면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아내 된 자가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하였다 하자. 이 경우에는 완전히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동안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 아내가 서원했을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한 것을 행해야 하고 만약에 남편이 듣고 그 서원을 무효하게 되면 그 서약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14절에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즉 아내의 서원을 듣고도 잠잠하다면 그 아내는 서원을 행하여야 되지만 15절에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즉 남편이 잠잠하게 아무 말 허락한 것처럼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야 네 서원을 무효해야 된다. 그 서원 하지 마 라고 나중에 알려줘서 아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남편이 진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여인의 서원이나 맹세는 결혼 전까지는 아버지 아래에서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 아래에서 이 서원을 행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꼭 지킬 것이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온 경우에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결국에 이런 예외의 조항을 빼놓고는 여인의 서약의 결정이 다 누구에 의해서 주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예요.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이것을 보면 아직도 구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남자들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 다 지켜야 되지만 여자들은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그 서원의 판단과 책임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차별이라기보다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목적과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와 남편을 통해서 모든 서원과 예배까지 질서 있게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언약 대표권의 원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로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복음의 언약 대표의 원리를 미리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러한가? 한 가정에서 딸은 아버지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되면 남편이 모든 서약의 결정권과 그 책임까지 지게 되는 대표권의 원리. 이 원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신부였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신랑이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증거하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아비와 자녀된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알려주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서약과 맹세의 결정권을 가지시고 그 책임까지 지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를 보면서 보았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부처럼 부르시는데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이 희생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했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맹세하며 언약을 맺어야만 했죠. 즉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 서약을 깨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죄로 인해 찢어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관계가 맺어질 때에 누가 그 맹세의 결정권을 가지고 또 책임까지 지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주관 아래 아브라함이 순종의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맹세를 주관하세요. 판단하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맹세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쪼개진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불타는 횃불이 지나가세요. 연기나는 불이. 연기나는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하나님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들을 지나가십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맹세로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의 맹세에 대한 책임을 누가 대신 지시고 아브라함이 맹세를 깼을 때에 치러야 될 죄의 싹스 누가 대신 치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건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또한 아브라함의 신랑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친히 이 아브라함의 맹세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맹세를 주관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그 맹세를 해야 되는 자의 그 맹세의 책임까지 지시겠다는 거죠. 맹세의 결정권과 책임까지 하나님이 지시는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사건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맹세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의 서원과 맹세에 관한 지침도 결국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영원한 은혜 언약의 현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여 늘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깨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비처럼 그리고 남편처럼 그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현실을 친히 자신의 서약과 맹세로 증거하여 주신 거죠. 신실하지 못한 우리 죄인들의 맹세는 늘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의 맹세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들 사이를 아브라함 대신 지나가시며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겠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맹세를 따라 결국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맹세가 성취된 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 7장 28절,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 앞에서 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맹세는 백성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맹세하세요.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하시고 그 후손들을 복 주시겠다. 어떻게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자리에서 대신 심판받기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참여되어 있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깨고 심판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아들 대신 하나님을 그 백성들의 아비와 같이 신랑과 같이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심판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맹세하신 영원한 천국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취된 겁니다. 왜? 율법으로는, 율법의 서약과 맹세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백성들이 하는 서약과 맹세의 행위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축복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깬 서원과 맹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완전한 서원과 맹세의 그 예배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 영원처럼 천국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세전부터 시작되어 구원 역사 속에서 드러난 모든 하나님 맹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시 서약이나 맹세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삶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서약이나 맹세가 필요 없이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읽었듯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며 이제는 그 어느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 이제 어느 것으로도 따로 맹세하거나 서약할 필요 없이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갈 때까지는 아직도 서약과 맹세가 교회 안에 있어요. 공적인. 교인 될 때 교인 서약도 하고 자녀들 세례줄 때 부모가 서약도 하고 맹세도 하고 또 뭐 직분자로 안수받을 때도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러나 그런 공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 되어 맹세가 되어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여 다시는 망하거나 심판받거나 쫓겨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맹세와 서약을 지키는 삶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맹세처럼 서약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맹세와 서약을 지킨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또한 은혜로 예수님 삶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약과 맹세의 삶이 되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기쁜 뜻으로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완성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하듯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맹세와 서원의 삶에 궁극적인 삶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맹세와 서원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성취되어 나타났다고요? 십자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천국에서 완전한 삶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허물과 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예수님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삶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짐은 예수님께 다 맡기고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예수님이 신부 삼으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타락하여 맹세와 서약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싹스를 치러주시며 우리 대신 완전한 예배의 삶, 맹세와 서약의 삶을 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리들 더욱 예수님 삶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도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닮은 신부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